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자라셨나요? 형제가 많으면 마음이 잘 맞는 형제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또 형제들이 많으면 그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형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맏형 같은 역할을 했던 유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곡식 익어가는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맞아요. 추수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은혜 집사님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밖에도 자주 나가고 사람들도 더 만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도 더 많이 나누게 되고요.
네, 저도 두 분과 비슷한데요. 요즘은 시간을 내어 걷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놓치기 싫어서 자주 밖에 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지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이 계절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두 분은 요셉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적용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유려시다 보니 마음이 더 잘 맞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을 자녀들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저도 자녀들을 둔 엄마로서 이은혜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수인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요셉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덜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더 사랑받는 동생인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에 더 큰 미움의 불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뭐라고? 그럼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요셉 저 녀석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도 미운 꿈을 꿨잖아. 정말 미운 짓만 골라한다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꾼 또 다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형들, 내가 이번에 꾼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모두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의미의 꿈이었지요.
그러자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형들은 둘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고 말았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좋아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어요.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왕의 술을 맡은 신하와 똥 맡은 신하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애굽 왕의 꿈도 해석했어요.
그 꿈은 애굽에 닥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한 것이었어요. 애굽 왕은 요셉을 지혜롭게 여겨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모든 땅을 요셉에게 맡겼답니다.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곡식을 얻게 해달라며 절을 했답니다.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날을 위하여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죠.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애굽에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일로 인해 복수를 할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복수할까 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들으셨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지난주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 주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은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아멘.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잘 따라 읽으셨죠? 그럼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유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다가 나오지요.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는 바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한 명이고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의 형이 되는 유다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넷째 아들이지요?
네, 맞아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과 오늘 보는 유다를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도 동생인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유다를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수인 자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가 죽임당할 뻔한 요셉을 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보호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은 잘못이죠. 그래도 유다 덕분에 요셉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맞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만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만한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이야기를 읽은 후에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하는 내용은 모두 유다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이군요. 아,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의 조상이 유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지요. 그럼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또 임신하여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 유다라고 지었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이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때 마침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유다가 말했어요.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잖아? 요셉이 너무 얄밉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잖아.
그러자 다른 형제들 모두가 유다의 말에 찬성했어요.
그 후 유다는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모두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유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중 베레스가 예수님의 혈통이지요.
그 사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고 막내 동생은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어요.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감싸주며 진실하고 분명한 말로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길 때와는 다르게 유다와 형제들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결국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으로 모셔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네, 유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유다가 어떤 면에서 다른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만한지 궁금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는데도 맏형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고 말했을 때 형제들이 유다의 의견을 따르는 모습이라든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는 모습에도 그렇고 요셉 앞에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감싸주는 모습에서도 맏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잘 발견하셨네요. 유다가 자연스럽게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에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은혜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유다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겪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비슷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서로 누가 더 크고 나쁜 죄를 지었는지를 따지면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야곱이 축복해 주는 대로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얻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 혈통에서 어떤 왕들이 나오게 되었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때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나뉘어졌어도 남쪽 나라는 계속해서 유다의 혈통을 이은 왕들로 이어지게 되죠.
아, 그래서 남유다라고 부르는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 놀랍네요.
네, 맞아요. 저는 또 유다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는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더 돌보고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특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유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또 임신하여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 유다라고 지었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이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둘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잖아. 요셉이 너무 얄밉지만 그래도 요셉이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잖아.
그러자 다른 형제들 모두가 유다의 말에 찬성했어요.
그 후 유다는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모두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유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중 베레스가 예수님의 혈통이지요.
그 사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어요.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감싸주며 진실하고 분명한 말로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길 때와는 다르게 유다와 형제들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결국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으로 모셔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네, 유다 이야기 잘 들으셨죠? 북조선에 계신 신자 여러분은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유다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 이야기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나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인데 유다 이야기를 잘 모른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나누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아는 저희 손자들도 유다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손자들을 만나면 유다 이야기를 아는지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면 알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더 많은 성경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방예배 우리 조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지수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아,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네. 좀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신이 많이 아팠는데 신기하게 회복을 경험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폐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아팠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치료받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제 한번 아팠던 사람은 그 흔적이 남는데요.
아, 그 폐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 흔적이 없이 깔끔하게 너무 네, 깨끗하다. 이거는 좀 처음 본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그 감사하고 진짜 좀 기적 같았어요.
아, 주님의 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놀라운 경험하셨네요.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요?
저는 북조선에 있을 때 파라감기라라고는 고열이 나는 감기를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빠 친구를 통해 가지고 돌팔이 의사였거든요. 의사가 아닌 돌팔이 의사였는데 그분을 통해서 네, 낫는 경험을 했었죠. 근데 주변에서 다 돌팔이 의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분을 매우 존경하고 저한테는 최고의 그렇죠. 의사였어요.
모든 사람이 돌팔이라도 내가 치유받으면 그쵸. 그분은 저에게 큰 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누군가에게 정말 은인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실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탯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구물을 던집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땀과 수고로 양식을 얻으려 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빈손과 허탈감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하는 허탈한 마음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영적인 깊은 차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넓고 깊고 높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북조선 신자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드리는 신방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인 믿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풍으로 고생하는 병자를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불쌍히 여깁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어서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병이잖아요.
네.
중풍병자가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잖아요.
그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데려온 거죠.
맞아요. 침상 그대로 중풍병자를 데려온 거예요. 아마도 중풍병자를 잘 아는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왔으리라 생각이 되는 거죠.
이웃들의 열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건가요?
맞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비밀과 비결이 중풍병자의 믿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게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처음 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이웃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의 아픔이라든가 또 우리 이웃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누가복음 5장 17절 사무엘 형제님이 읽어줄래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답이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되고요.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바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절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말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아이고, 중풍병자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웃에 사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들쳐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때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더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간 친구들이 참 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중풍병자 입장에 에서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들쳐맨 것인지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귀한 친구들이 기다려봐 우리가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하면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오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미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거였군요.
맞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집 지붕은 얼기설기 그냥 엮여져 있어요. 지붕을 뚫는 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있는 쪽에 지붕을 뜯은 후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가 한 귀퉁이씩 줄을 달아서 내린 것이군요.
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너무 불쌍하게 지낸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였네요.
네.
친구들의 마음이 늘 아팠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기 원했던 거고요.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멋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정말 큰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거라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하나는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 두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네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너의 문제니까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멋져 보이고요. 저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수자매님 말을 들으니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나만 구원받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신자인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은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이었다면 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에이, 귀찮기도 하고 확실히 나을 수도 있다라는 확신도 부족해서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믿음이 저한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친구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친구에게 예수님께 가보라고 그냥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지금은 그런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아멘. 저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저도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아,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죠. 아.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체험한 만큼만 내 체험의 한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만큼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지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네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경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능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평생 기도해도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럴 거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답인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겠네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신자들에게도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픈 저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제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귀한 다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아픈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까지 데려와야 하고 예수님 앞에 있게 해야 하죠.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멘입니다. 중풍병자를 보고서 예수님이 너를 고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게. 너는 그냥 누워있기만 해. 그리고 침상을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친구를 들쳐매서 오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친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야만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넌 예수님을 안 믿으니 어려움을 당해도 해결받을 수 없어서 안 됐다야. 근데 네가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앓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모르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배워줄게 그러면서 얼마든지 배워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누어 줄래요?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저희가 체험을 했고 경험했던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그냥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이러면서 아, 많이 찔리더라고요. 네, 그러한 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평가하고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중풍병자의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무엘 형제님은요?
아, 저는요, 일단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 그게 이웃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또한 있어야 될 자리가 예수님 앞이니까 우리가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행위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플 때 꼭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무엘 형제 지수 자매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북녘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사무엘 형제 지수 자매님,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단순하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로 이끄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주변에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봤을 때 그건 너의 문제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면서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여나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있습니까?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내가 경험하였던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